VOA 뉴스입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17살 알제리계 소년 나엘이 숨진 뒤 발생한 폭력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이일 새벽 719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전날 체포된 875명이나 이틀 전 체포된 1311명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시위는 여전히 격렬히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이민 온 부모를 둔 나엘이 파리 이후에 낭테르에서 교통 검문을 피해 도망치려던 중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고 상점과 관공서, 차, 대중교통 등이 불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4만 5천 명에 달하는 경찰을 전국에 걸쳐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의 남부에 위치한 라이레로즈의 뱅상 장부렁 시장의 집이 습격을 당해 불이 붙었고 장부렁 시장의 아내와 5살과 7살 된 두 자녀 중 한 명이 건물을 탈출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부렁 시장은 습격 당시 시청에 있었습니다. 한편 1일 낭테르의 한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서 열린 나엘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나엘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을 인정한 경찰관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금 중이라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운전자의 다리를 겨냥했지만 나엘의 차량이 움직이면서 부딪혔고 총알이 대신 나엘의 가슴을 맞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에 따른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2일 예정된 독일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2일 3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세 번째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분량을 합치면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게 될 F-35 전투기는 모두 75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방위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하는 F-35 전투기는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나라 중 F-35를 보유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2018년 5월 이 전투기를 전장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35는 이스라엘에선 강한 힘이라는 뜻의 아디르라는 헤브리어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엔진 제조업체 프레덴드 휘트니는 전투기 부품 생산에 이스라엘 방위산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볼티모어시 경찰에 따르면 2일 새벽 길거리에서 열린 파티 중에 20발에서 30발의 총이 난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성인 2명 외에 부상자 중 4명은 중태입니다. 윌리 리처드 볼티모어 경찰청장 대행은 경찰이 2일 오전 12시 30분경 볼티모어 남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총에 맞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그 지역 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2일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에서도 나이트클럽 안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총에 맞고 2명이 도망가는 군중의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이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일부 비멕시코인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2일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은 현재 멕시코에 있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선 6월 6일 이전부터 멕시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사안이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입니다.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난민 수십만 명은 최근 몇 년간 정치, 경제적 격변기를 겪으며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기 중...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올여름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에서 29일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3년 반 동안 고립을 자처했던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여름 열릴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여름 워싱턴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캠벨 조 장관은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축하하고 그 진전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번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하지 못했던 회담을 워싱턴에서 연다, 지금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윤 기자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세 정상 간의 만남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빡빡한 일정 관계로 불과 2분 정도에 그치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 정상회담, 3국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8월 말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커트 캠벌 이번에 그 조정관도 올 여름을 그 말하자면 개최 시기로 그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3국 정상회담은 잘 알려진 대로 그 열리게 된다면 그 주요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고 이 북한 핵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네.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두 나라와 미국이 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국제 현안들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 커트 캠벌 조정관은 앞으로 3자 협력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박진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과 글로벌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좀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인지 최 기자가 이번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마 올 여름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말께 워싱턴에서 그 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정상회담의 그 시기가 정해지면 아마 한미일 3국의 아마 그 외교관들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먼저 만나서 회담의 일정 그리고 의제를 결정하고 이어서 정상회담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미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봐서 동북아 문제, 그러니까 북한, 중국 이런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날 발사했다가 실패를 한 정찰 위성 문제, 그리고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을 신속히 재발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사가 될 경우 미한일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대응 문제가 논의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얘기됐던 미한일의 그 북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한국, 미국, 일본, 한국과 미국은 뭐 함께 이것을 경보를 하곤 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통합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의 이 같은 레이더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끼리 뜻을 모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새 대통령, 새 정상이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그 납치 문제가 그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고위급 회의 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 측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도 아마 다시 얘기를 하고 한국과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미한일 3국은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왔죠.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포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세 정상이 이 문제를 모여서 포탄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지원 방안 이런 것도 논의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재건 문제도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미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재건을 도울 것인가 아마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것 같은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미 그 6월 18일 날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 문제의 그 논의의 물꼬를 이미 텄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블링컨 장관의 그 베이징 방중 결과를 아마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이제 그 미국이 벌써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일본도 이제 중국과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할 재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그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미국과 일종의 그 전열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그 방안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경제적 문제로는 아마 반도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반도체 관련해서 고급 사양의 그 반도체가 그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모두 반도체 강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두 사안에 대해서 이 3국이 어떤 공통된 방향 같은 것을 좀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세 나라는 이미 원칙적으로 그 공통된 말하자면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항행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말하자면 미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동참을 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또 아울러서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첨단 반도체 이것이 이제 핵심 전략 물자로 꼽힐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한 대중국 공급망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상당 부분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한국이 이제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지원은 미국과 더불어서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로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특별 강연을 통해서 미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뭔지 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 기자.
네, 미한 핵협의 그룹, 영어 약자로 이제 NCG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지난 4월 27일이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협의 그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한국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핵공격, 핵위협에 대응해서 미국 핵무기의 준비, 사용,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미한 협의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겨냥해서 핵공격 사용을 거의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봄에 한국을 겨냥해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탄두는 없지만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노골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같은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가 보도에 들었습니다만은 올해 벌써 자체 핵무장 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될수 있다 이것까지 언급이 돼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도 대비를 단단히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바로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 핵무기 여기에는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미국과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국의 요구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절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핵협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장도 하지 말고 전술 핵무기도 재배치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공동 논의하자 이런 선에서 이제 절충이 된 것이 핵협의 그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비판,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아직도 핵협의 그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이 핵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예.
이것이 핵협의 그룹이 바로 올 4월에 발족한 일종의 미한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위상이 어떤지, 어떤 기능을 할지, 핵우산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질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핵공동기획, 핵공동이행 이런 것을 할지 아직 잘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루고 어떤 이행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신축적입니다.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좀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말하자면 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는 것을 전제로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 그룹 협의에 일본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섣부르지 않느냐 이르다라는 그 분석인데요. 일단은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여러 차원에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일단 관계 개선의 궤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 나라의 협력이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협정 등의 그 체결도 선행돼야 될 과제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안은 핵 협의체가 사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협의체 아닙니까? 논의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 간의 논의기구고 이를 통해서 사실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일본까지 참여해서 일종의 다자간 협의체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실효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르고 좀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가 미한일 남방 삼각관계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가 점점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측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정세는 미국, 한국, 일본이 한 축이 된그 남방 삼각관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이 같은 갈등, 대립 구도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좀그 변화되는 조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이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중국과 대화를 일단 재개하자 이런 것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대결이 뭐 끝나거나 갈등이 끝나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대결을 하더라도 아마 대화는 유지를 하면서 하는 이 같은 관리, 위기를 관리하는 이런 거는 작동을 하면서 아마 갈등이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엔에서 29일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납북피해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모든 희생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호소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은 납치되고 불법 구금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을 제안했고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 정상회담 제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총리들은 이 기시다 총리가 아니더라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북한과의 대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말할 나위 없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가 일본 국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측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이 정상회담 제안을 확인하고 있는 점인데요. 지난 29일 열린 그 유엔에서의 화상회의에서도 일본의 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관방장관은 북일 관계의 우려 사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난 28일 납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일본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좀 의도를 좀 보이는 건가요? 어떤 뭘까요?
네.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그 북한과 일본 간에는 납치 문제 관련해서 한 두세 번 그 서로 그 언급을 주고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5월 27일이죠.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 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밝혔고요. 이틀 뒤에 북한의 그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를 내고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그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이어서 또 이 문제를 언급을 하자 28일 날에는 북한의 그 리병덕 북한 외무성 그 일본 연구소 연구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납치 문제는 이미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네.
그 메시지 내용보다는 그 메시지를 낸 사람 주체 누가 이것을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을 적에는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된 겁니다. 당시에도
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된 것은 리병덕 그 일본 연구소 연구원이 낸 거기 때문에 암만 해도 좀 격이 좀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해결됐다 이런 거긴 하지만 이 말한 사람의 그 격이 지위가 낮고 또 하나 연구원이기 때문에 민간인 또 뭐 정부 당국자 한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은 메시지를 낼 적에 아마 기존 입장을 살리면서도 너무 이것을 그 높은 급에서 고위급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최종 해결된 거니까 뭐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굳이 연구원이라는 명의로 이것을 발표한 것을 볼 적에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밝히긴 밝히되 일본과 다시 만날 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자 이런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북일 관계는 좀 더 좀 진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6.25 때 납북된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하고 또 국군 포로도 5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북한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 내에 나쁘지 않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사실 이 납치자 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을 때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논의된 적조차가 없습니다. 앞서 10만 명이 6.25 때 납북됐고 한국인 국군 포로도 5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데 유엔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전후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그래서 납북이 의심되는 한국민이 5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측이 전혀 이 납북자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도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과거보다 좀더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인데, 지금 현재 과연 그런 것인지 또왜 그런 것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인상입니다. 국제무대 또 남북 간의 인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 한국 또 국제사회가 좀더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유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연례 보고서 이런 것을 내는 정도로 붙였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엔에서 이제 납치 문제 회의 이것을 열고 이것을 더군다나 일본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연합들이 공동 주최를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이게 열렸고요. 아마 이런 활동은 국제 무대에서 계속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동안은 북한 핵 문제에 밀려서 인권 문제는 좀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6월에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을 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최근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도 임명을 했고, 최근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서독은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서 동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는데, 혹 북한에 이런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 남북한 관계가 지금처럼 극한의 대립, 강대강 대립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말씀하신 동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고 이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독일 당시에 프라이카우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프라이카우프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자유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독 정부가 1963년부터 1989년,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그 26년의 기간 동안에 이 프라이카우프를 통해서 동독의 정치범 3만여 명을 서독으로 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독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1조 8천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그 정치범 1인당 한국 돈으로는 5천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달러로는 4만 불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투입한 것인데요. 이만큼 말하자면 이런 투입을 돈을 들여서 이 정치범 석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제 국내적인 말하자면 정치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국내 동서독 간에 말하자면 기류도 굉장히 화해 기류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퍼주기라는
예.
그런 비난이 만만치 않고요.
네.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그 북한 내 정치범이든 석방되지 않은 납치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합의를 남한 내에서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국방 정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이 24일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끝났는데요. 그 정치적, 군사적 여파는 아무래도 충격적이고 상당 기간 또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이 바그너 용병 그룹의 군사 반란이 사실 24시간도 채 끝나지 않아서 끝났고요. 또
예.
그 군사 반란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여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서방 측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왜냐하면 막상 일단 당장 바그너 용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측으로 이제 참전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북한은 25일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 지도부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런 의도가 뭐 어디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의 그 바그너 그룹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직후에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마체고라 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 지도부를 강력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그 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북한의 그 대외 정책 맥락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이제 북방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북한은 그 전위에 서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그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으로 북한이 그 제재를 안 받게끔 두둔하고 있는 서로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뭐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무너지거나 혼란을 한 경우에는 이 같은 북한이 믿고 의지하는 그 북방삼각관계가 흔들릴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그 마체고라 대사를 만나서 변함없는 지지를 밝힌 것도 바로 이 같은 대외적인 국제 정세 이것과 관련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중 국경 봉쇄로 3년 반 동안 고립을 자처했던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은 해산, 회령 등 북중 접경 세관에서 물자 통관을 위한 서류 접수가 재개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중 국경이 그러면 좀 열리는 건가요?
예, 사실 이 부분은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입니다.
네.
언론들, 해외 언론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조짐이 보인다. 이런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요. 최근에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매체가 국경이 6월 중에 벌써 이제 6월도 다 갔지만
네.
6월 중에 개방이 될 것이고 또 북한 관광도 중국인들에게 허용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었지만 사실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북중 접경 세관에서 물자 통관을 위한 서류 접수가 재개됐다고 하는 것도 공식적인 발표가 북한으로부터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제 통관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를 육로 개방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없지 않고요.
예.
다만 사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완화됐고요. 북한도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를 다 벗었고요. 사실상 이제 그 해외에서 그 중국의 대사가 평양에 부임을 하는 등 이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계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분명히 이 개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북중 국경에
네.
봉쇄를 폐쇄 다시 말하자면 이제 마감하는 그런 분석들 그리고 관측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한일 3개국이 올여름 3국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릴 조짐이 있다는 설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발작을 일으켰고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다 맥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5대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를 알아봅니다.
병약한 아내에 대한 맥킨리 대통령의 헌신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대통령의 아내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었다. 끔찍한 병이 아이다 맥킨리의 정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덕분에 윌리엄 맥킨리는 아내를 지켜주는 기사가 됐다. 좀 더 헌신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갔다.
네, 언론인 찰스 톰슨이 맥킨리 대통령 부부를 관찰하고 나서 한 말인데요. 백악관에 들어갔을 당시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늘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윌리엄 맥킨리와 처음 만났을 무렵의 아이다는 젊고 생기에 넘쳤고요. 유복한 집안의 딸인데다 지적이고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아이다는 1847년에 오하이오주 캔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는데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이다의 할아버지는 지방신문사를 설립하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는 오하이오주에서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19살 때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예비 신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아이다는 매우 매력적이고 재치 있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다는 1남 2녀 중에 장녀였는데요. 아이다의 아버지 제임스 섹스턴은 두 딸을 몹시 사랑해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술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6달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이다는 아버지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이 은행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아이다는 숫자에 매우 능해서 은행 업무를 잘 해냈고요. 그 즈음에 장래 남편이 되는 윌리엄 맥킨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맥킨리는 아이다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그동안 억눌러온 열정을 아이다에게 모두 쏟아붓는 듯 했는데 아이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회장에서 맥킨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찾아다녔다.
당시 윌리엄 맥킨리는 별로 돈은 없었지만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에 나가 싸운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검사로 선출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는데요. 1871년 1월 23살 아이다 섹스턴은 4살 위인 윌리엄 맥킨리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다의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맥킨리 부부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She had her first child in 1871.
아이다가 첫 아이를 1871년에 낳았는데 어머니 이름을 따서 캐서린 케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가 한 살이 좀 넘었을 때인 1873년에 아이다의 친정 어머니가 사망했는데요. 어머니를 잃고 얼마 안 돼서 아주 힘들게 둘째를 낳았죠. 둘째 딸 이름을 아이다라고 지었는데 태어나서 다섯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다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두통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아이다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관절 질환인 건막염, 신경과민증, 경련, 기절 등 여러 가지 증세를 보였는데요. 원인을 알기 힘들었죠.
둘째 딸을 잃은 아이다는 첫 딸 케이티에게 집착했는데요. 1875년에 케이티마저 4살도 안 된 나이에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요. 살아갈 기력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졌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요. 남편이 정치적 포부를 크게 갖게 늘 격려했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정치 활동에 장애가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다는 남편 윌리엄 맥킨리를 격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죠.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연회 같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다는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내 아이다의 격려와 신뢰에 힘입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14년 동안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에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요.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맥킨리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이다까지 온갖 소문과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이다가 영국의 간첩이다, 가톨릭 교도다 그런 소문이 돌았죠. 당시에 가톨릭 교도는 개신교도가 대부분이었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이다가 남편에게 매맞으면서 지낸다. 아이다가 미쳤다. 흑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에 맞서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아이다 맥킨리의 전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60쪽 정도 되는 작은 책자였는데 당시 공화당이 벌인 대규모 선거 홍보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정당이 소속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인 첫 선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홍보 운동의 일환으로 아이다 맥킨리의 홍보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1896년 선거에서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이다가 백악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됐는데요. 아이다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 프랜시스 클리블랜드처럼 젊지도 않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애썼고요. 매킨리 대통령은 그런 아내 옆에 꼭 붙어서 아내를 보살펴줬습니다.
매킨리 대통령이 아이다를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아이다를 위해서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했죠. 아이다가 국빈 만찬에 꼭 초대받게 했고요. 아이다가 만찬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은 냅킨이나 손수건을 얼굴에 덮어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져서 아이다가 발작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죠. 대통령이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아이다가 남편 매킨리 대통령의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확실히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다가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1898년에 벌어진 스페인 전쟁을 예로 들면요.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다가 미국인들의 필리핀 선교 활동에 큰 관심이 있어서 필리핀을 미국령으로 하기로 한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다가 매킨리 대통령의 금주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매킨리 대통령이 금주 운동을 지지했는데 일부 아이다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1901년 9월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 아내에게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매킨리 대통령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면서도 자신보다는 아내를 생각했는데요. 워낙 병약한 아내 아이다가 충격을 받고 발작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다가 매킨리 대통령 장례식에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발작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남편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다가 질투심이 무척 심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질투했습니다.
매킨리 대통령은 생전에 아내 아이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남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입니다.
백악관 행사라든가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보통 하는 일은 많이 할 수 없었지만은요. 매킨리 대통령이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그런 아내에 대한 헌신은 매킨리 대통령이 매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인상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다가 그런 식으로 남편을 도왔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다 매킨리를 좋아하는 점은요. 아이다가 무척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견뎌내고요. 가능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다 매킨리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오하이오주 켄튼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 하던 의사의 경고와는 달리 혼자 6년을 더 살았는데요. 1907년 고대하던 남편 매킨리 대통령의 기념비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몇 달 뒤에 59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 매킨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중국이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에 규제를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에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전날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등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매우 제한적인 숫자의 업체와 제품 모델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가 국가 이익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양국 기업에 해를 가하는 무역 제한 조치라면서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볼티모어시 경찰에 따르면 2일 새벽 길거리에서 열린 파티 도중 20발에서 30발의 총이 난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성인 2명 외에 부상자 중 3명은 중태입니다. 월리 리처드 볼티모어 경찰청장 대행은 경찰이 2일 오전 12시 30분경 볼티모어 남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이 총에 맞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그 지역 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2일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에서도 나이트클럽 안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총에 맞고 2명이 도망가는 군중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이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일부 비멕시코인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2일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난민 프로그램은 현재 멕시코에 있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선 6월 6일 이전부터 멕시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사안이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입니다.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난민 수십만 명은 최근 몇 년간 정치, 경제적 격변기를 겪으며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고 나중에 망명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미국 후원자가 있으면 항공편으로 미국 입국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난민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혜택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와 2024 회계연도에 중남미 난민 4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목표치를 2배로 늘린 겁니다. 5월 31일 현재 3,400명가량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가 2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그 일대에 야간 드론 공격을 재개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공격은 12일 만입니다. 이 공격에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 8대와 순항미사일 3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3대는 모두 격추되고 다른 무기들도 상당수가 파괴됐습니다. 한편 키이우 지역에서 드론 파편이 떨어져 민간 3채가 파손되고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키이우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 다수 지역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경 약 1시간 동안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연교였습니다. 7월 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